오늘 저는 우리 함께 보신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야 듣지 않아도 끝까지 외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부르시고 그 각자의 인물들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가, 이러한 것들을 올 한 해 쭉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약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책 중 하나인 이사야서, 그 주인공인 이사야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사야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였는지,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서는요, 구약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 책에 기록된 분량, 또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갖는 중요성과 또 이사야서가 기록하고 있는 66장이나 되는 방대한 내용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사야서가 구약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시대적으로 좀 구분해 보면 1장부터 39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의 내용을 담고 있고, 56장부터 마지막 66장은 포로에서부터 회복되는 시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살아있는 생전 기간 동안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그가 죽고 나서 사후의 내용, 그리고 그 오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것까지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시대를 커버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분량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구약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보신 이사야 6장은요, 이사야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에 대하여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부르심의 내용과 이사야의 반응,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더 배경에 대하여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서에서는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 두 나라가 매우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바벨론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노릇 때문에 끌려가게 된 바로 그 나라를 말하고 있고, 또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여기 이스라엘의 존망에 굉장한 역할을 했던 그런 나라로 이사야서에 기록이 됩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굉장히 번성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 번성함 가운데에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놓여 있었지요. 아수르가 계속해서 나라를 확장하는 가운데에 이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호시탐탐 어떻게 그들을 침공할까, 그들의 땅을 집어삼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연히 아수르로 인한 어떤 위협이 이 이스라엘에게 항상 상존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아수르가 계속해서 확장하고 융성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수르로부터 그런 군사적인 위협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던 그런 시절에 이스라엘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잘 이해할 때에 이사야서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 둘로 갈라진 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공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예루살렘에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6장 1절 보시니까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왕국의 유다왕 우시야가 죽게 됩니다. 이 우시야 왕은 누구인가? 이것도 제가 여러분께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면 여러분 솔로몬이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의 왕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받던 뛰어난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재위 기간 동안의 한 행적들을 좀 살펴보면, 말년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기는 했지만 이 우시야 왕은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리더였고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유다 왕국을 잘 치리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수르의 번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에 이렇게 뛰어난 왕이었던 우시야가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 6장 1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계속해서 확장하고 이스라엘을 언제 집어삼킬까 호시탐탐 노리던 순간 뛰어난 지도자가 있어야 할 텐데, 그나마 솔로몬 이후에 가장 뛰어나다고 여겨졌던 우시야마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더욱더 이 유다 왕국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게 된 그런 시대적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런 순간에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기의 순간 불러서 사용하시기도 하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친 위기 상황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대하여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각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과 목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서 각각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이사야로 부름받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사야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각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을 시작하면서 왜 이 백성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1장 2절 보시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반역적인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백성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고 반역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고 순종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더러운 모습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부합한 백성으로서 다시 살 수 있을까? 이사야는 밥만 먹으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망가져버린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합하는 순종적인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언제나 서나 늘 이 고민을 하던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민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고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의 순간들을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지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참 신앙과 예배, 섬김과 봉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혼동스러워지고 혼탁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아름답고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사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우리의 부르심이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고민 중에요.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본문 1절부터 4절은 이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쭉 한번 다시 한번 눈으로 따라와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 그리고 또 이 보좌와 성전을 가득 채운 옷자락들, 이런 것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또 성전 안에 가득 찬 연기, 하나님의 거룩을 외치는 천사들의 노랫소리들, 또 그 소리로 인하여 진동하는 땅들, 이와 같은 1절, 2절, 3절, 4절에 묘사된 이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반대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대조적으로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우시고 거룩하신 모습, 그것과 반대되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입술로 표현되는 그 중심인 마음이 부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부패된 백성과 같이 하면서 나도 부패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배웠으니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데 우리는 그와 완전히 반대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죄악되고 부정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오랜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이사야에게도 엄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거룩하지 못하고 죄 많은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사야를 없애기 위하여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사야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는 그 백성을 멸망시키는 데, 소멸시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리어서 그 백성을 돌이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를 멸망시키고 소멸시키셔야 되겠다라는 것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타나셔서 당신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망했다 했지만 6절, 7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숯을 하나 집어다가 그 입에다 대면서 그 죄악의 문제에 대하여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8절, 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목적,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 부르심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이 문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므로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는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온전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능력과 권능을 얻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내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점점 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 부르심이요 그렇게 희망적이고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가로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미션에 내가 너가 필요해서 불렀으니까 너는 가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 일을 잘해서 복받았다. 끝. 이렇게 스토리가 단순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지금 보내시는데 그 맡기신 사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전하라고 하는 소식이 듣기 쉽고 편한 소식이라면 듣기도 좋고 듣기도 편하고 전하는 사람도 마음 편하고 그런 소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9절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쭉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제가 풀어서 설명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가리워져서 보고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고침받는 일 따위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까 해서 내가 마음이 두렵다 답답하다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9절 10절 말씀에 분명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한 목사야 네가 가서 설교하고 교회를 다니면 할 텐데 너희 성도들이 너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혀서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주의 사역에 절대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는데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혹시나 듣고 깨달을까 봐 혹시나 듣고 회개하여 내 앞에 나와서 변화될까봐 내가 두렵다. 그러나 너는 가서 전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셔서 너희 남편, 너희 자녀, 너희 이웃, 너하고 지금 문제 있는 그 사람들 있지? 그들에게 가서 내가 내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 전하기는 전하는데 그 사람이 절대로 듣지 않을 거야. 너 자식 네가 기도하고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절대로 안 들을 거야. 너희 남편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서 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기록된 이 글씨를 그냥 읽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감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성령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부르심의 방향으로 지금 인도하고 푸시하고 계시고 그것이 당장 내 눈앞에 나의 삶에 펼쳐진 내가 지금부터 해야 하는 직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11절 예 하나님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마음을 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일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어찌 이 백성에게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하십니까? 어찌 제게 이런 직무를 주십니까? 하나님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게 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언제까지 이런 진노를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대답이 더 암울합니다. 한 1년쯤, 한 2년, 5년 조금만 고생하면 저들이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내가 그만하지 뭐 그런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대답을 여러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11절, 12절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이스라엘이 다 황폐하여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다. 집들도 다 피폐해져서 남고 땅도 엉망이 되어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남은 사람들 모두를 내가 다 쫓아내서 이 땅에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때까지 그 일이 지속될 것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나마 그 땅에 10분의 1이라도 어디 숨어가지고 남아서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실패할 것이다. 그때까지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혹시나 그들이 듣고 돌이킬까 봐 내가 겁이 나고 걱정이 될 그런 상황이 그때까지도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끔찍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부르심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걸고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그들이 듣지 않아도 끝까지 계속해서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 외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앞으로 추구하라 노력해도 한 명도 전도되지 않을 것이지만 열심히 해보라고 하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당장 해결되지 않는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것처럼 말입니다. 1년 가까이 지금 이제 10월 첫 주니까 9개월, 한 8개월 정도 우리가 수많은 인물들의 부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이 부르심만큼이나 무겁고 힘겨운 부르심이 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가장 무겁고 끔찍한 부르심이 아닐까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이런 무겁고 힘겨운 부르심을 받고 이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에 코로나를 비롯한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낸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확실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의 무거운 부르심 가운데에도 맨 마지막 절 13절 하반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과 구원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이 아무리 무겁고 현실적으로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고 질병이 계속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돌이키지 않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목적과 계획, 그 선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과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신 일꾼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말씀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듣지 않아도 끝까지 외치시는 믿음의 사람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듣지 않아도 끝까지 외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못 듣고 못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와 같이 행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사야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이상 여러분 삶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너무 고민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일을 위하여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 부르심에 충성하실 때에 하나님께 헌신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 약속과 은혜와 복이 그 종국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말과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할 뿐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두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더라도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이루게 하실 것이고 나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얼마나 길어질지 그 땅의 황폐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이기에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그 종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소망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